지난주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그림을 그려봐라. 엄마 아빠의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느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부에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 써보라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홈워크 머신. 항상 숙제만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참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참 우리는 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부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한 5월에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삼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숙제를 했다고 하여서 뭐 완벽하게 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 좋은 이런 가정이 되리라고 기대는 해보겠지만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더 나은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과 기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시작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가족 멤버들에게 변화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해서 참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고 나로서 끝내겠다 결단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선 건강한 가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를 잇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어떤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참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존경하며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어디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따라옵니다. 보통 가정의 이 가족의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결혼하면 이러한 삶을 꾸려가리라, 이러한 것을 기대하리라, 사랑의 기대, 행복의 기대, 만족의 기대, 기쁨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 다른 가족들의 기대가 따라오죠. 장인, 장모가 사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기대, 아내의 기대, 또 며느리, 또 사위의 기대가 미달될 때에,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서로 지적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한 번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남편에게 걸었던 기대, 아내에게 걸었던 기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자녀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남의 아이들보다 똑똑하게 보이는 내 딸, 내 아들. 참으로 모든 부모님들은요, 애를 낳고 나서는 내 아이가 신동처럼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특별한 아이처럼 보여요. 참으로 얘는 뭔가 다르다 생각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딱 낳고 보니까 얘는 다른 애보다 진짜 잘생기고 멋진 애 같아요. 신동이에요. 신기한 동물. 그래서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얘는 커서 배우가 될까? 이렇게 잘생겼으니 아빠 닮아서 잘생겼나? 엄마는 엄마 닮아 잘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들이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가 볼 때에 참으로 이 기대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도 아깝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투자한 만큼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왜 이루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멋지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키웠는데 하면서 또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은퇴하고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이 쇠약해짐에 따라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얘네들이 나를 이제 노년에 좀 잘 케어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또 부모님은 다시 한번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과 실망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끝에 남는 것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슬픔뿐이다. 비극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 사이에 기대에 앞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가정에 임할 때에 각자 가족들의 책임을 생각하고 그 책임을 제대로 준행할 때에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할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그림을 그려보며 그 그림이 우리 가정에 그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대보다는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다 똑같은 책임이 아니라 각자 특별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잘 준행할 때에 우리 가정이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에 앞서 먼저 우리 책임에 앞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창조주의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정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은 망가집니다. 그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떠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원리에 떠남이 있어야지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떠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떠남이 없이는 올바른 연합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부부 상담하다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마마 보이, 데디스 그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꼭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서로를 바라보며 이 가정 안에서 풀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뚜루루루 하고 또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마미, 마미, 아내가 엄마처럼 안 그러고 제가 못되게 그래, 뭐 이러면서 일러버립니다. 또 딸은 아빠한테 쫓아가서 또 일러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부부 싸움으로 시작된 게 가족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양가 부모님들이 개입되고, 물론 폭력이 이루어진다면 부모뿐 아닌 경찰도 동원돼야 하겠지만요. 여러분, 부부 싸움에 부모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명한 부모님들은요, 그런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하라고,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너는 우리 가정을 떠나 새 가정을 이뤘으니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새 출발하는 가정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떠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랬더니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깝죠. 섭섭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께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와서도 한 대여섯 번은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떠나갈 때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꾸 결혼식 때 우시잖아요. 우는 일 없도록 하세요. 축복하며 박수 쳐주며, 야 이제 내 책임 끝났다, 이제 너희 그렇게 하세요. 권면하면서 참으로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모야말로 아름다운 부모란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자녀 다 출가시키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곳에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투자할 것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이 사이가, 부부 사이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계로 세워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관계는요, 그 관계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서약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선물에게 너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할 곳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가줄 사람이에요. 떠날 자에게 투자하면 그 어리석지 않습니까? 떠나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같이 있을 사람에게 투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것은요, 일찍부터 부부관계에 투자하세요. 일찍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간 다음엔 이제는 출가시키고 전보다 더욱더 깊고 넓고 높고 아름다운 사랑을 둘이서 나눌 수 있는 관계. 한국에서 이 황혼 이혼이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돌면서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들 출가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했다고 하면은 아이들 나중에 시집장가 갔는데 문제될까봐 지옥 같은 가정에서 끝까지 참고 살다가 아이들 출가시키고 이혼하는, 노년에 이혼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하면서 망가진 관계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다가 해방되려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을, 원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합과 함께 성경에서 이 가정 멤버들에게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남편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됨을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컨트롤 센터예요. 여기서 다 지시해요. 그러면 이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남자의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무질서적인 이것을 뭐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해서 무질서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를 질서로 정리해 주셨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요, 그 다음에 가정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해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건 무엇인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인도하는 어떠한 모습을 알려면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명령하고 주어받고 막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냥 뭐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머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류 호텔과 3류 호텔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에 있습니다. 달라요, 서비스가. 1류 식당과 뭐 그냥 패스트푸드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서비스에 있어요. 비행기 타봐도요, 비즈니스 클래스와 에코노미 클래스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서비스에 있어요. 얼마나 잘 섬겨주느냐.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비즈니스를 탔는데 좋더라고요. 서비스가 이름까지 불러줘요. 미스터 팍 그러면서 와서 불러주고요, 잠자니까 와서 이불도 덮어주고, 서비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1류와 3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서비스 차이에도 있지만요, 우리가 내는 가격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로 서브를 하면요, 섬기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으로서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의 머리인데 날 섬겨 이러지 마시고 한번 섬김의 본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첫째, 저녁 밥상의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종의 자세로 집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서 모든 공손함으로.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잘 다스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요, 앞서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함,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거든 뭐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요, 머리로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모범될 수 있는 이런 남편,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께 이게 잘 보이는,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건요, 힘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잘 보이는 거, 이것이 진짜죠. 두 번째,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니,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진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찢어지죠. 야, 이게 웬일이냐? 내 남편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네, 아니 진짜 죽을 것처럼 사랑하네 하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니 나에게 잘해 주니 내가 사랑을 해줄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아직도 죄에 거해였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편으로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요, 이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좀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이 단에서 절대 가정 얘기 또 아내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이 아주 급이 떨어지는 목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르고 그런 이런 세대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사진 찍을 때 엄마랑 같이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어색해 하세요, 어머니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세요. 왜 어색하고, 좀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허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실 때 손 잡고 오셔도 괜찮고 어깨 동무하셔도 괜찮고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5년, 6년 됐는데 이분과 이분과 부부라는 것을 한 6년 지난 다음에 발견해요. 깜짝 놀래요. 둘이 부부셨어요. 한 번도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화적으로 좀 그런 문화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라 하여도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또 이런 서부 문화에서 살고 하니까 좀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그냥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헌신하고 하면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남자는 이 보는 데 약합니다. 보는 데 약해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이 다른 여성을 봐도 예쁜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에. 근데 여성은 틀려요. 여자들은요 듣는 것에 약합니다. 예, 들으면 듣는 데서 감동을 받습니다. 남자는 보는 데 약하고 여자는 듣는 데 약해요. 그 남편이 가끔가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 모릅니다. 안 하다가 하면 좀 어색하겠죠. 아내도 안 하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 하면은 이 사람이 약 먹었나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은 사랑할 역할이 남편의 몫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도 두 가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별로 참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종하면 약자가 강자 앞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종은요 우리의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 안 할 수도 있는데 복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도록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겠다. 여러분 먼저 복종하면요 다른 것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종합니까? 그 바로 앞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본다면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 인간 말에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편을 존경하는 이것이 여자의 몫입니다. 여자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respect, 존경이에요. 존경을 받지 못하면요, 남자는 다 무너집니다. 특히 나를 제일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존경심을 심어주는 것은 누구 몫인가 하면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가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내 아버지다. 참으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 있다면 내 아빠랑 결혼한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내라고 하면요 현명한 아내입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아주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참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복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워줄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왼수 같은 인간. 인생 망치려면 너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사람은요 참으로 무식하고 미련한 여인입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하니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잘했어, 아 참 준비 많이 했나 봐. 아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요 쉽습니다. 쉬워요. 오늘도 이렇게 안 입던 조끼까지 입고 와서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아, 뭐. 그런데 24시간 하루 종일 나와 있고 함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진짜 존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을 세워주고 참 자녀들에게 제가 전에 영어 목회하면서 집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제 아이들에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아빠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 아빠 안 계셔서 좀 심심하지? 그냥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줘서요.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항상 아이들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좀 이런 서로 존경하고 리스펙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가정이 그것은 그 몫은 아내가 해주는 몫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양육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란 do not exasperate. 그러니까 너무 애들을요 막 그냥 막 쪼이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직구준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뭘 요구할 때 금방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절망을 느끼게 한 다음에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막 절망, 그래서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이왕 해줄 거 그냥 기분 좋게 해주지 왜 한번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냐고. 아마 나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이렇게 괴롭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끔 물으세요. Are you happy? What can I do to make you happy? 너 행복하냐? 내가 뭘 해줘야 내가 행복하겠냐? 한번 물어보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 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올바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양과 훈계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양이란요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훈계는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아이들이 뭐 모르는 것 같죠? 다 듣고 있고요 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요 잘 파악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는요 어떤 행동이 acceptable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학교에서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행동을 조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만큼 해도 내가 괜찮다는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끔 방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학교에서 절대 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요 왜? 누군가도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아프리카 격언 중에요.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동원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초대교회 데리고 오셨을 때에는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어졌냐 하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했을 때 훈계하고 혼내는 것까지도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전에 저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학부 저 선생님이 찾아와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주일학교 자기 반에 너무나 애가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참다 혼냈대요. 때린 건 아니지만 말다가 너 그러면 안 돼 막 혼냈대요.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뛰어가갖고 엄마 아빠가 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무엇일래 우리 아이한테 막 그냥 그런 뭐 혼내고 그러냐고, 막 누가 그런 허락을 했냐고 막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안 치는데 막 그런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면서 이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예, 그러고 가셨대요. 그렇다고 목사님 교인이 떠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절대 안 떠납니다. 계속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에 선생님 우리 애가 잘못하면 혼내세요. 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혼내세요. 똑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유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허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나 제 아내한테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을 첩보원으로 다 보냅니다. 보고 그냥 잘못하는 거 지적해 주세요. 왜? 부모 앞에서는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혼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갖춰야 될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보니까요, 첫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것은 순종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경하라 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계명 중에 첫 번 약속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오래 살기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약도 잘 챙겨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장수하리라, 부모께 공경하래요. 부모께 공경하라. 우리 가운데는 벌써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보내드린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보낸 분들 중에 참 내가 부모께 좀 잘했으면, 내가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면 후손들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참으로 우리가 다른 일에 실패하면요 다시 트라이 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 효도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2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다음 절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 골로새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고, 다 부모님께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불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신명기 2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다음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마지막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눈 파이고 그냥 독수리가 와서 나를 그냥 씹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어느 TV 방송국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결코 웃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 대한 존엄성, 딕니티를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나갔을 때에 내가 한번 내가 낼게 하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참 이런 마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눈치 안 보고 어느 정도 봉투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여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돈 쓸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 어렵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잘 모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기대를 가지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이기주의적인 이 관계는 세상 것이요 가족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요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어는 꼭 필요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희생할 때에. 미국의 잭 켈리라고 불리우는 이 USA Today 편집자가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목격한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나라의 수도인 모가디슈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썩어져가는 시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꼬마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벌써 영양실조로 배가 많이 나와 있었고 머리도 불그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오그라들어서 100세의 노인의 피부였습니다. 사진사 중에 한 사람이 그레이프루트, 우리가 자몽이라 부르죠, 하나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하나도 쥘 힘이 없어 반을 갈라주었습니다. 그는 받고 고맙다는 억지의 미소를 짓고 일어나 동네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 아이는 길에 누워있는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나중 알고 보니 과일을 가지고 간 아이는 형이었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아이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꿇어앉아 과일을 입으로 조그맣게 잘라 동생 입에 넣어주고 혼자 씹을 수 없어 형은 동생의 턱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과일을 먹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형은 동생에게 두 주 동안 그런 식으로 자신이 먹지 않고 동생에게 음식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이틀 후에 형은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동생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서로 희생하는 관계.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못 입더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가정 지금 별로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여러분 가정 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 충만한 가정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 좋다 맞는 말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변해가는,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가정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망가진 것들, 마비된 것들, 죽어가는 것들,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의 강박한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 성령의 빛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기대보다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